오늘 아침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선데스쿨이 오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 설교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네이버후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거의 1년 동안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매우 역동적이고 활기찬 교회였던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 지역교회 성도들이 부정적이고 잘못된 모습 또한 많이 안고 있었을지라도 이 교회를 통해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점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주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종들을 열심히 따르고 또 그들의 가르침들을 배우기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 이끌어진 열심은 그들 사이에 파당과 분쟁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는 기독교적 영성에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들은 나쁜 의도가 아닌 좋은 뜻을 품은 것 때문에 분열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를 몰고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바가 반드시 바르고 타당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호하고 장려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르려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영적 은사에 관한 개념들 자체는 잘못된 것이었을지라도 그 관점과 관행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열심을 보였습니다. 또 그들은 교리들을 두고도 서로 논쟁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많은 것을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믿었을지라도 적어도 그들이 그러한 주제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품고 그것을 알고자 힘썼다는 점은 칭찬할 점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에서 여신도들의 역할, 기도, 공예배, 은사, 성만찍 의식을 포함해 예배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수많은 실수들을 범했지만, 다시 한번 그들은 적어도 예배에 관한 관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배와 기도 모임, 성례 의식들에 참여하면서도 기독교에 대한 많은 오해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고 잘못된 관행을 따르는 그릇된 길로 가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들을 오랫동안 인내하며 대했습니다. 사실 이는 목회자들에게도 아주 같은 어려움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볼지라도 그 이들을 일으킨 자들이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볼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아주 영적인 의도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은 잘못된 방향을 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었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을 버리는 대신에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까지는 예배와 영적 은사들에 관한 그들의 그릇된 이해와 잘못된 영성 및 악행에 대해 지적한 뒤 15장에 이르자 새로운 주제를 옮겨가 15장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및 미래에 있을 우리들의 부활이라는 중요한 진리를 명확히 밝히는 데 바쳤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15장 1절은 moreover, 즉, 그리고 이제는 등을 뜻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앞서 1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그들의 잘못에 대해 성경적이고 바른 영적 가르침을 준이 시점에서 이제 그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결론적 메시지를 끝으로 자신의 서신을 마무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이지만 미성숙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끌린 이 교회를 돕고자 하는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자신의 편지에 담았을까요? 제 생각에 그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들에 대해 일일이 심도 깊게 파고들어서 그 모두를 소상히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1장에 나오는 교회의 분쟁 문제에 관해서 깊이 다룰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분쟁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일일이 다 살피고 그에 대해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분쟁의 속성, 성격, 요인, 결과, 과정, 파급 효과 등 여러 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교회의 분쟁을 막기 위해 모든 논란거리들을 바로잡고자 했다면 사실 그 항목들은 끝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는 교회의 부도덕 문제도 다루었었는데 특별히 5장에서 그는 성적 부도덕에 관해 언급했었습니다. 역시나 그 문제에 대해서만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 성적 부도덕에 따른 심판의 정당성 등 끝도 없이 훈육의 가르침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성적 부도덕에 있어서 그 정의들을 줄 수도 있었고 무엇이 옳고 바른가, 성의 순수성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그 방식을 택했다면 그의 서신이 과연 끝을 맺을 수 있었을지, 또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식으로 하나하나 문제를 살펴서 파고들어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문제를 의논하지만 사실 이 논쟁과 이 의견들 교환 간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한편 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다루는 또 다른 방법은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라는 종교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 크리스천들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그 근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1장과 2장을 통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그들에게 있는 분쟁의 문제를 지적한 뒤 그 장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고 그 뒤 바로 이은 2장 2절에서 우리 모두가 알고 귀 기울여야 하는 다음의 말씀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그가 그들에게 말을 할 때 자신의 능력으로, 훌륭한 운변으로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선포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증거 위에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처형만 알고자 작정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난 그 어떤 것도 이용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고상한 연설이나 훌륭한 운변, 사람의 지혜 등을 이용해서 그들을 설득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논쟁의 기술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알리고자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직 그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처형만 알고자 결심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안다면 이 문제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 및 신학의 중심이었고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가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처형, 그것만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낼 서신을 마무리하려는 시점인 이 15장에서 자신이 그들에게 알리고자 한 핵심 주제인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돌아가 그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 저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할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대해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결론을 위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갔고 그리스도가 그 모든 문제의 열쇠이자 모든 논쟁의 해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성격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인간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고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르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인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그 방법을 바울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바입니다. 복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1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전 장에서의 지도 사항들을 요약하면서 그가 전달한 핵심 메시지에 대해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단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그가 고린도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복음이었다는 뜻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1세기 사도들은 어떠한 내용의 설교들을 했었는지 궁금해지곤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전체 길의 설교 말씀이 담긴 인쇄물도 혹은 녹음 파일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여기 1절에서 바울은 그가 신자들에게 무엇에 대해 설교 말씀을 전했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메시지는 복음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통해 첫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알려주었습니다. 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2장 1절과 15장 1절에 모두 declare를 사용했지만 한국어 성경에서는 2장 1절은 전하다 라고 한 반면 15장 1절은 알게 하다로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이는 그리스어 원문 성경에 더욱 충실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어 성경에서도 2장 1절에는 선포하다, 알리다는 의미의 단어가 쓰인 반면 15장 1절에서는 알게 하다 혹은 지식을 얻다 등의 뜻을 지닌 다른 단어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영어 성경에서는 2장과 15장에서 declare로 동일하게 반복된 단어가 그리스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에서는 서로 다른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이 2장과 15장에서의 두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이 두 기절들 간에 커다란 연관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고 말하면서 15장 1절에 이르러서는 고린도 신자들의 마음에 동일한 울림을 주고자 두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15장 1절에서 그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전한 것을 또 알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선포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잘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2장 1절에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고 표현했고 바로 이후에 15장 1절을 통해 자신이 전한 그것이 복음이라고 명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2장 1절과 15장 1절 모두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고 그것이 복음이며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잘 알게 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복음을 듣고 받은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바울은 15장 1절에서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셋째 복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증거가 아닐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신성한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느 누가 그분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계실지라도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그의 신성한 계시를 알게 하거나 드러내기 원치 않으신다면 우리들 스스로는 그의 신성한 비밀을 결코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에 바울은 15장 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바로 사람들이 알고 난 뒤에 신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 발명하거나 발견하는 것이 아닌 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신 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져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이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즉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입니다. 즉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의 한 비밀이고 그리고 이 비밀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처럼 1세기에 전한 설교 말씀이 복음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초점과 관심 또한 복음에 맞추어져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또 교회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것들에 관한 다른 의견들로 논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들 및 교회들에서의 복음의 중요성을 잊곤 합니다. 우리가 문제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대에서 집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잊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바울의 사역과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왜 그토록 중요한 메시지인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 이유 외에 왜 복음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중심이 되는 말씀인지 그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즉 첫째로 복음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바입니다. 여기서 받는 바는 것은 배운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을 뿐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같은 의미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도 쓰였습니다. 바울은 주의 성만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처럼 복음이 전해졌고 가르쳐졌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가르치면서부터 크리스천으로서의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하고 듣는 자에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둘째,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복음이 우리가 서 있는 토대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서다라는 말은 설정, 확정, 확립 또는 고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크리스천들은 복음의 진리를 수긍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그 안에서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거하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바로 복음이 우리 영적 정체성의 토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든 기적적인 체험을 얘기하든 우리 안에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영적 토대는 바로 복음입니다. 셋째,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본문 2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말미암다라는 말은 방법과 도구가 됨을 뜻합니다. 즉 우리가 복음이라는 방법을 통해 혹은 복음이라는 도구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능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시는데 그의 방법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그저 손가락을 클리킹하는 것만으로도 그가 원하신다면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으로 그것을 도구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는 정말로 의미심장한 진술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병고침을 받거나 물질적 풍요를 통해서나 큰 소망을 품어서나 혹은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병고침을 받기 위하신다면 그것은 오직 크리스천이티에서만 말씀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에서도 그 종교를 통해 병고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부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커다란 소망을 품은 자라서 비전이 크기 때문에 그 커다란 그 세상을 향한 열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타 종교 리더들이 자신이 그러한 인류 구원의 희망을 갖고 있다고, 인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자기가 그 종교를 창시하였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람을 치유하는 신비한 능력을 주셨지만 바울은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복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베드로 또한 사도행전 15장 7절 8절에서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아멘. 이때 당시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형제들에게 전한 발언입니다. 당신은 이방인들과 관련해서 제기되던 심각한 교회 문제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서도 베드로의 결론은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들어야만 한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고 그를 택하여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였다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정말이지 복음이 바울의 사역에서도 역시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꼭 증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다가온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겠다고 담대히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도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세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셨다고 바울이 증언합니다. 만약 그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자라면 복음에 관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과 구원이 절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반드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바로 이 점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열쇠이고 모든 논쟁의 해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분들께서는 그것이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여러 질문들을 갖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들어온 말이긴 하지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완벽히 모든 것에 충분하다면 왜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사이에 분쟁과 문제가 있는 거죠? 라고 물을 수도 있고 또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그리스도에 관해 알아야 된다는 말인지 의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반드시 유념할 것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크리스천의 삶과 교회 공동체들에서 모든 문제와 논쟁을 해소해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이 충분치 않다고 하는 것인가? 그게 가능하기나 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포함해 많은 고뇌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관해 어떤 식으로든 언급하는 것을 뜻합니까?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까?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가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복음과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복음에는 그 내용이 있다는 것과 또 그 내용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복음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예수님을 믿습니까?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것이 마법의 주문처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천국으로 곧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불러야 합니다.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문 3절, 4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쓰였지만 1, 2절에서 바울이 말씀으로 알게 한 것은 단순히 그의 이름이 아니라 복음이었고 이는 그 복음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반복해서 외우는 것 그 이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 2절과 3, 4절을 관계적으로 설명하자면 1, 2절에서 복음이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인 것을 밝힌 뒤 3, 4절은 그리스도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과 함께 그가 그 앞서 언급한 복음의 중심에 계신 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에 관해 알고 이해해야 하는 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에 대해 알아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도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멘.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자들이라도 그 고백이 진실되고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22절과 23절에서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즉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어떤 기적을 행할지라도 그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잘 알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비록 이 두 말씀들은 현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다루는 명단은 다른 정황에서 주어졌지만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자동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님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알려줍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단순히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를 하여금 복음의 내용에 주목하게 하고 바로 그 복음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복음에서 절대 빠질 수 없지만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과 더불어 그에 관한 더 많은 진실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복음은 언제나 변치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3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를 아주 주목하여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전한 이 메시지는 바울 자신 또한 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인이 바울로 인해서 알게 된 그 메시지는 바울 또한 듣고 배운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발명하거나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도 모든 다른 믿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3절 도입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어 성경에서도 1절에서 받다 자리에 쓰인 단어가 여기 3절에서도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즉 바울 또한 고린도인들이 받은 대로 복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이와 똑같이 지난 2000년 동안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세대를 이어 복음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았고 바울 또한 복음을 받았듯이 우리들 또한 동일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변했고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으므로 복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잘 맞지 않으니 이것이 교정될 필요가 있고 무언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처음과 지금까지 동일한 메시지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것은 복음의 내용은 변하거나 수정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름을 언급드리지는 않겠지만 아주 잘 알려진 목회자께서 그는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그 영원한 심판에 대해 질문받았습니다. 그가 답하기를 저는 이 자리에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죄인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게 된다고 말했지만 그는 그것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자신이 판단할 자가 아니라고 죄인들에 대해서 그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한 것을 우리 크리스천 모두는 반드시 옳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을 수호함과 동시에 그 동일한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일에 수로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그 순수성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복음이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신실하게 말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신실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순수성이 변치 않도록 그 내용을 바로 잘 알아야 하고 그것이 바로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점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적이 없는 그리스도를 주장한다면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누군가 그리스도가 내가 나를 사랑한단다. 누구든 나에게 오라. 그 말로 예수님을 먼저 묘사하고 그것이 예수님이라고만 가르치신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은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적이 없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한다면 그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 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를 위해 돌아가실 필요가 없게 되고 예수님은 그를 위한 구원자가 아니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지고 가신 죄인의 죄를 지고 죽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는 죄에 대해 일깨움을 주는 메시지가 없이는 복음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그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따라서 복음은 죄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분 나쁘고 환영받지 못할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복음을 받으면 치유를 받고 번영하게 되고 혹은 부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 이 세상의 그 모든 것과 연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죄에 관해서 전하는 그 심판에 관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복되고 잘 살기 위해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한 명 한 명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이 이유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에게 임할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의 결과입니다. 죄악된 영혼은 영원한 벌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분리될 것입니다. 사실 복음에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도 미화될 수도 또 미화되어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죄와 그 벌에 대해 다루지 않고서는 복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 이것이 현대인들이 복음을 반기지 않는 이유이고 기독교 메시지를 편협하고 자기 본이라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인간 중심의 사회는 기독교 교회들에게 그 본연의 메시지들을 수정할 것을 요구해왔고 슬프게도 이미 어떤 혹은 많은 교회들은 그러한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또 이는 그리스도가 살과 피로된 몸으로 살아계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가 죽음의 비탄함을 어떻게 맛볼 수 있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는 또한 그리스도 스스로는 죄가 없으심을 가르쳐 줍니다. 만약 그가 죄 없는 자가 아니셨다면 그가 돌아가신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만약 그가 우리처럼 죄 있는 자였다면 그가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따라서 그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음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죄물이 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안고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느 누구도 죄가 없으면서 그와 동시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위안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성에 대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 모두는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입니다. 따라서 회개가 구원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무덤에 장사되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의 이 요소에 있어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덤에 안치되셨다는 점은 우리에게 적어도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실제로 돌아가셨다는 점입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기절하셨다가 이 의식을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돌아가셨고 이는 우리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뿐인데 그가 우리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죽음의 가혹함을 맛보므로써 마침내 우리 죄의 삭을 지불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역사적으로 진실한 증거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전설이나 허구에 기반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떠한 역사를 거스르는 허구적 신화에도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를 역사적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무덤에 안 치르신 사실은 그의 죽음의 진실성을 여러모로 더 증언하는데 역사적으로 그곳에서 슬피 우는 자들이 있었고 또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로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와서 그것을 세마포로 싸고 자기 새 무덤에 안치한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복음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속에서 복음의 핵심으로 자리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부활의 진리를 알리는데 할애했기 때문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부활까지도 아우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를 모든 타 종교와 구별되고 유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혹은 죄 없는 자의 죽음 등도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적 가르침들과 구별되고 유일하지만 그의 부활은 그야말로 우리 구원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침에 있어서 이 모두를 아우르며 총체적 정점을 찍게 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기에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로 단호하게 말합니다.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두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즉 만약 누군가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지만 부활은 믿지 않아라고 말한다면 그의 믿음은 기독교적 믿음이 아니고 또 그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즉 그 말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따라서 우리가 닿게 될 곳은 천국과는 아주 거리가 먼 지옥이 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믿음입니다.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서 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구원도 가지 못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많은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적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만 그것은 영적인 부활일 뿐 몸을 입은 부활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만이 아니라 육적인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뒤에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영과 육으로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소망입니다. 15절에서 19절은 말합니다. 15장 19절은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즉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 있지 않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미래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만 이 세상의 삶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보는 관점은 이 땅에서의 여정에 국한되지 않고 그 너머의 삶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참여하는 장례식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죽음을 맞을지라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장례식을 맡게 되면서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리스천이 죽게 되면 우리의 진정한 집인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점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소망이 이 세상 삶에만 있다면, 천국에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일지라도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의 만족을 위해 우리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 이 땅에서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과 구분되어 신앙적인 삶에, 신앙적인 것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고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 때문에 많은 세상적인 것을 누릴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어려운 자를 돕고 불쌍한 자를 돕고 또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또 교회에 나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다른 활동들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신앙에 전념하는 자들이 바로 미래의 소망이 큰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는 그 내용이 있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부활에는 우리의 죄성, 성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같이 담겨있고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사셨으며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그 축복된 소망을 안겨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죽음에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있을 때 우리 또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성경적 신앙인데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 안에 담긴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진리들이 성경대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라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적 믿음은 성경적 복음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한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미래의 믿음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